백성이 자신들의 역경에 대하여 불평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약 1년 3개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다른 광야와는 달리 비교적 비옥한 시내산 앞 광야에서 거의 1년을 지내면서 가나안까지 안착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 마친 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예배할 조립식 간이 성막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연습도 하고 전투 진료를 갖춘 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희망찬 첫 발걸음을 옮긴 직후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척박한 사막 지역을 3일간 행군하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은 심히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많은 근심과 걱정이 엄습했습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사막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한탄하며 불평과 불만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원어를 그대로 직역했는데 대부분 영어 성경은 의역을 합니다. 자신들의 역경에 대하여 불평함에 아니면 자신들의 불운 어려움에 대해서 불평함에 라고 번역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영어 성경을 보면 훨씬 강한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의 불이 붙으사.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어 진 끝을 살랐더라. 불이 어디로부터 내렸는지 모르지만은 진영 외곽의 일부를 소멸시켰더라. 진 한가운데를 사르시지 않고 부정한 것들이 거하는 진 변두리를 일부만 태워버리심으로써 사랑의 경고성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2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공포에 질린 백성이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세우신 모세에게 부르짖자 모세는 중보자로서 충성스럽게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러자 불이 가라앉았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 후 그곳 이름을 다베라 타는 곳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 1절서부터 3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조금 특이하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과는 달리 아주 막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어떤 말로 원망했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왜 악한 말로 들렸는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결과 불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내렸는지 불이 내려서 진영 끝에 장막을 태웠는지 풀밭을 태웠는지 사람을 태웠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모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골격은 분명한데 살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막연한 것 같은 말씀을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절서부터 3절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되풀이될 이야기의 틀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 빼고 골격만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골격이 1절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원망하면 여호와는 진노하시고 경고의 심판을 내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평은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온다. 2절을 보시면 그러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심판이 멈춘다.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온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 예시될 이야기의 골격이자 후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4절에서 이 골격을 예시하는 첫 번째 구체적인 사건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따라 나왔던 외국인들 무리가 강한 욕구를 느낌에 대부분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합니다. NLT 성경은 의역합니다. 애굽의 좋은 것들을 갈망함에 애굽에서 먹었던 그 많은 것들 사모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울며 가로되 합니다. 그동안 여러 번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마음을 추스리고 잘 견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울며 말했다고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오랜 기간 동안 고기 먹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참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애굽에서는 생선과 싱싱한 채소들과 각종 양념들을 먹었는데 돈을 내지 않고 거저 먹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정력이 말라붙었고 이 만나 외에는 볼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런데 이 광야에는 이 지긋지긋한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식욕과 힘이 다 쇠약해졌다고 한탄합니다. 애굽에 살았을 때 먹었던 고기가 생각나자 연쇄 반응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곧 나일강에서 물을 댄 비옥한 농토가 떠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지옥과 같았던 애굽 땅이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변했던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급히 떠났던 애굽이 돌아가고 싶은 고향으로 변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은 100% 평지이기에 젖과 꿀이 흐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산에만 있기 때문에 최소한 생선은 흔하고 다양한 채소들은 풍성히 먹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노예로 살면서 육신은 고되고 마음은 괴로웠지만 생선을 잡아먹고 싱싱한 채소와 허브들을 길러서 먹었던 때를 회고하자 지금 광야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보인 겁니다. 물론 자신들을 애굽의 지옥과 같은 삶에서 거저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100% 잊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거저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모두 잊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닥친 한순간에 육신의 어려움만을 보며 과거의 수많은 은혜와 그리고 미래의 놀라운 약속을 모두 잊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모세는 이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기 전에 본 이야기로부터 잠깐 가지를 쳐서 만나는 좋은 양식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7절서부터 9절은 전체 스토리의 약간 사이드 포인트입니다. 먼저 만나는 참 귀한 것이었음을 밝힙니다. 7절을 보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만나의 색깔은 가시, 코리엔더와 같고 그래서 흰색 아니면은 변하면은 노랑색 이었다고 합니다.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진주라는 영어 단어가 있지 않고 베델리엄이라는 단어가 있고 어떤 영어 성경은 송진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어떻게 번역하건 7절의 요지는 단순합니다. 만나는 아주 귀한 보석과 같은 모양과 색깔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만나는 도처에 깔려 있어서 누구나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진주는 소수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었지만은 만나는 누구나 얻을 수 있었다고. 8절을 보면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또 이 만나는 다양하게 요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만나는 아주 맛이 있었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기름으로 구운 과자와 같은 진미였더라. 뿐만 아니라 만나는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7절서부터 9절에서 만나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었는지 밝힌 모세는 이제 10절에서 이야기의 본 줄기로 돌아갑니다.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여기 보면 온 가족들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가족들, family라고 하지 않고 여기 시족이라고 번역합니다. clan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열두 부족 가운데 일부가 아니라, 어떤 한 부족의 많은 시족 가운데 일부 시족이 아니라, 모든 부족의 모든 시족들이 다 울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막 안에서 흐느끼지 않고 장막 문 입구까지 나와서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드러내놓고 불평하며 슬퍼하며 한탄하며 울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다고 하는가?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하고 시작하십니다. 진노가 심히 크고, ESV 성경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분노가 뜨겁게 불타오르고 합니다. 분노가 뜨겁게 불타오르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더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른 애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이 울면은 하나님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먼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분명히 오히려 크게 진노하셨더라고 말합니다. 분노의 불이 붙으셨다. 우리 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천지 차이로 다르다. 여러분이 죄된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특별히 저희 교회 100% 듣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예배 도중에 당장 손을 들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아무리 고깝게 들려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31절을 보면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아오셔서 진 사방에 내리게 하시되 지면 위에 두 규빗이나 되게, 3피트나 되게, 거의 1m나 되게 내리게 하십니다.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으로 주신 게 아니라 저주로 주신 겁니다. 메추라기가 알맞게 와야 그거를 먹기가 좋은데 너무 많이 쌓여갖고 그것이 썩고 냄새가 진동하고 이거는 삶이 너무나도 불편하게 된 겁니다.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기 전에 20절에서 하신 말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메추라기가 너희 콧구멍에서 나오고 너희에게 혐오스럽게 될 때까지 1개월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왔던고 하였음이라. 이들이 노래를 불렀던 고기를 매일 지속적으로 알맞게 주시지 않고 한 달 동안 지긋지긋하게 먹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고기 소리를 하지 못하게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33절을 보면 고기가 아직 잇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식중독으로 죽이셨는지 어떻게 죽이셨는지 모르지만 심한 재앙으로 치셔서 많은 백성들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지었기 때문입니다. 기브롯 핫다와는 탐욕의 무덤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무덤이 수없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11장에서 먹을 것을 놓고 불평한 백성들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기록한 모세는 이어서 12장에서 이번에는 일반 백성이 아니라 리더 가운데 한 사람이 불평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이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을 핑계 삼아서 모세의 특별한 위치와 권위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사실은 이방인 아내를 들었다고 트집을 잡지만은 정말 트집은 딴 데 있습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 노릇을 하느냐. 우리하고 같은 레위 족속이고 같은 아버지에서 태어났고 같은 선지자인데 네가 뭐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위에 대해서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미리암을 문둥병에 들게 하십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돌아온 정탐꾼 10명의 보고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먼저 정탐꾼 10명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신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악한 말로 불평 불만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이들을 재앙으로 죽이신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이들을 모두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리라고 예언하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이 누리는 리더십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이번에는 땅을 가르시고 그들과 그들 가족과 모든 소유물을 생매장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250인에게도 불을 내리셔서 모두 살라버리시고 그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돌을 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진노하셔서 14,700명이나 연병으로 죽이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 21장에서는 백성이 또다시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다고 하며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이번에는 불뱀들을 보내셔서 수많은 백성을 물려 죽게 하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반복되는 후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이 자신들의 역경에 대하여 불평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하는 겁니다.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데 구체적인 심판의 양상은 다 다르지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구원에 관한 중요한 진리가 여럿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클리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진리는 노예의 땅 애굽에서 구원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은 광야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다 보면 뜨거운 태양과 바람과 모래밖에 없고 뱀과 전갈만이 살아남는 사막 지역을 통과해야 한다 하는 것. 전체가 다 사막이 아닐지는 모르지만은 상당 부분이 광야다. 둘째 진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이 광야의 길을 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결같이 불평불만하고 꿍얼거렸다 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불평불만으로 늘 투덜거렸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자신들에게 닥친 역경에 대해서 한탄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들으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보자를 통해서 이들이 다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진리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이기에 하나님은 이 진리를 수많은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시하심으로써 자자손손이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상황이 아니면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예를 다 들어주신 겁니다. 지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모든 곤경의 유형들을 다 사용하셔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한 곳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할 때마다 매번 분노하시고 즉시 심판하시는 그런 성마른 분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며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인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어두워서 진리를 보지 못하기에 불평, 불만할 때가 많고 그나마 희미하게 보는 진리에 대해서도 믿음과 육신이 연약해서 투덜거릴 때가 많고 또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의 죗된 본성과 골이 깊게 밴 악한 습성 때문에 넋두리할 때가 많은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요약한 사건들이 분명히 말해 주듯이 무한정 인내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구원의 은혜를 수없이 보고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계속 불평 불만하는 사람에게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너희와 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내가 약속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자도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따라서 너희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 열 번이나 나를 시험했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열 번이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도 마음이 강팍한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듯이 너희도 똑같다. 너희는 내가 100% 은혜로 구원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똑같은 자들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3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는 길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 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도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악하고 추하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깎여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성화되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 원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되기 원하는 자는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나를 따라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모든 생각과 야망과 계획과 포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광야로 인도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이 편안한 사람들,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성화되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어쩔 줄을 모릅니다. 영적으로는 어린애와 같은 사람입니다. 삶의 구체적인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강건케 된 믿음이 없으면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살면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치고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났기에 믿고 난 후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삶의 어려움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경에 없는 하나님을 혼자 믿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고 오늘날도 신실하게 믿는 많은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단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가는 구원 열차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듯이 우리도 반드시 광야길에서 시험합니다. 먼저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떡으로 시험합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세상에 번쩍이는 것들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실 테니까 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듭니다. 물론 애굽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 세 시험에서 넘어집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먹고 사는 것을 포함한 의식주 문제에 부딪히면 본능적으로 불평하고 한탄합니다. 그 다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를 누리지 못하면 또 불평하고 투덜거립니다. 그 다음 자기 멋대로 산에서 뛰어내리는 무모한 삶을 살아놓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삶의 많은 영역에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크고 작은 역경과 불운에 부딪히면은 곧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며 슬퍼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와 자기 위에 권위자로 세우신 사람들에게 원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직장 상사를 원망하고 나라의 치리자들을 원망하고 교회의 리더들을 원망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칙을 보여주시고 구체적으로 예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묵묵히 행군하다 보면 종종 아니 필수적으로 광야의 길을 지납니다. 육신의 광야는 지나지 않아도 영적인 광야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조차 없을 때가 있고 영적으로 완전히 메마른 시절,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할 시절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시험을 여러 차례 받을 수 있습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드리라 하는 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보다 부모나 처제나 형제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때 우리는 해야 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 불만할 것인가, 아니면은 똑같은 역경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것인가. 우리를 그 큰 권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배신과 불신으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수없이 체험한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과 신실함과 인자하심을 믿음으로써 또다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 선택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똑바로 목격했어야 합니다. 그 감격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시편 107편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신 후에 즉시 덧붙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어떤 말씀을 덧붙이시는가?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도다 하고 찬양할지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여호와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 기본적인 전제를 말씀하신 후에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삶의 역경에 부딪히는 네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부터 유배되어서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유배되어서 포로로 잡혀서 강제 노동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장사하느라고 배를 타고 가다가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폭풍으로 죽게 된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그들이 부딪힐 수 있는 네 가지 가장 중요한 역경, 불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하나 언급한 후에 두 개의 후렴을 계속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 후렴이 무엇인가?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합니다. 네 부류의 삶의 역경을 언급하는데 한 역경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렴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는 그 주님을 찬양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백성 가운데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을 보지만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소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대부분은 멸망의 대로를 희희낙낙하며 가다가 다 멸망당하고 말았지만,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길을 고집해서 영생을 얻은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고 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죽게 하셔서 이들을 패배시키셨다고 합니다. 역대하 30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 하는 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 다른 나라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자세히 기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먼저 자신의 역경을 하나님께 아뢰니다. 역경을 당하자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니다.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여기 저희는 조상들을 얘기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만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면, 곧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이전 앞에서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듭니다. 이 말을 한 후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거는 천치 바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역경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는 거는 천치 바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우리 교회에 천치 바보가 드물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 똑똑해갖고 천치 바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곧 야하시엘을 보내셔서 응답하십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는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믿음으로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 여호와께서는 역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연합군들 서로가 서로를 치게 하셔서 진멸되게 하시고 그들이 남긴 수많은 재물과 의복과 보물 이거를 무려 3일에 걸쳐서 탈취하게 하십니다. 이들이 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삼으셨사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외적들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얻게 된 겁니다. 땡 따는 삶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주님 앞에 야곱과 같이 주님을 잡고 붙들고 늘어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 어떤 교단 사람들의 특성 배워야 됩니다. 주님 붙들고 생떼거지를 쓰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생떼거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행여나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 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등장인물 하나하나에 자신을 대입해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사실 민수기에 기록된 불평불만하는 투덜투덜거리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늘 불평불만합니다. 정치가들, 자동차 수리공, 우리의 좌업에 대해서, 우리의 집에 대해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늘 불평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늘 학교 선생님과 친구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불평하지 않으면 푸념을 합니다. 사실 불평과 푸념이 우리의 일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서 이러한 불평과 푸념을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악의가 없는 듯한 불평과 푸념도 여호와 들으시기에는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으로 들린다고 말씀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무해한 것처럼 들리는 불평과 푸념이 여호와 들으시기에는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으로 들린다. 왜?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세상을 똑바로 운행하시지 않는다고 야단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고 의로우시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나를 복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지 않다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지 않고 진노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곧 도착할 것이라고 힘을 주시지 않고 불을 내려서 진 끝을 사르게 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불만을 이렇게 단호하게 처리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하는 그 제일 처음 순간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 불만하면은 불평, 불만은 꼭 궤저와 같아서 누룩과 같아서 한번 생기면은 몸 전체로 급속히 퍼지기 때문입니다. 신속하게 악하게 퍼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파괴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우리 구체적인 삶에서 무엇을 가리킵니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은혜와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기에 삶의 어떠한 어려움에 부딪혀서도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려움을 아뢰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서 뭔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권세로 해결할 수가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백들, 혈연, 학연, 지연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 건강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얘기합니다. 자신은 뭐가 힘이라고 하는가? 자신의 약함이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온전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사는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많은 돈과 큰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놀라운 신비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드러납니다. 삶의 어려움과 환난에 부딪혀서 하나님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것, 이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발로 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불과 같은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희 찬송 불렀던 내용 79장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제목이 피난처 있으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난처가 있으십니까?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의 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시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란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불평불만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이 살리는 영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무익한 육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위로 들어가서 다 뒤로 나갈 것들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다 시들고 떨어질 것들, 그런 것들에 눈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눈이 나중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가나안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지금 잠시 지나가는 광야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새벽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나올 곳을 소망하고 늘 기도합니까? 아침에 적적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에 좀 사람이 좀 조금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데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그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세상에서 머리를 박치기 하면서 공부하고 세상에서 잠도 자지 못하고 장사하고 세상에서 오만 가지 일을 하면서 어떻게 좀 살 길을 찾아볼까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속이 상한 겁니다. 평소에도 새벽기도 찾아야 하지만 평소에 찾지 못하더라도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어려움에 닥쳤을 때만큼은 자신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인 것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아뢰기 위해서라도 하루에 가장 귀한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앞으로 1년 동안 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 출애굽하면서 받은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워보면서 늘 감사하고 지금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구원을 실제로 받고 지상에서도 복되고 즐거운 삶 모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